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 전서 2장 15절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5절 말씀.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어제에 이어서 교회의 여성도들을 위한 이 지침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지 못하고 잠잠해야 할 것을 창조의 질서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질서와 법도를 따를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지 못한다는 이 지침을 그대로 창조의 질서로 연결시키는 것은 이 안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실 때 처음부터 독립적인 존재로서 만드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장 21절,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하와를 만드실 때 아담의 한 부분 한 뼈를 취해서 그 뼈에 살을 채우심으로 하와를 만드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하와 자체로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아담 속에서 아담의 부분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아담이 없었다면 하와가 없는 것입니다. 아담은 자신과 같고 자신으로부터 취해진 하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랑 관련이 없는 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나랑 관련이 없으면 관심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옆구리 한 부분, 한 지체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시고 그를 사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사랑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가장 먼저 실행되어야 하는 관계가 바로 부부 관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몸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학대하고 무시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아담 안에서 한 부분이 취해질 때 아담이 어떤 상태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와라는 존재의 탄생은 아담이 잠들 때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하나님이 아담을 놓고 수술을 하신 것 같은 장면을 상상해 볼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서의 잠들다라는 말은 죽음을 의미할 때가 많다는 것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는 여자의 생명과 탄생이 남자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남자는 여자를 사랑함으로 죽고, 여자는 그 남자에게서 사랑을 깨닫고 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순종이란 것도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의 죽음과 여자의 죽음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복음을 설명하는 그림이 될수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의 질서는 곧새 언약의 질서의 뼈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원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신약의 성도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이죠.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고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어 복을 누리는 길인 동시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하는 복음을 설명하고 그 복음의 의의를 전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순종은 주님께 하듯 하는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언약의 법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담의 희생과 죽음을 살펴보았듯이 새 언약의 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25절입니다.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은 죽기까지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은 죽음으로 나타내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하나님께 대한 복종이었습니다. 남편들은 죽기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완성이 되고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인 가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은 무조건 희생해야 합니다. 남편들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향기가 진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전혀 돌보지 않는 섬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희생, 자신을 통해서 신부인 교회가 구원을 얻도록 하신 십자가에서 대신 피 흘리신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자기 편의를 위해서 남자가 결혼하거나 자신의 종처럼 여자를 부리려고 아내를 맞이하는 결혼이 아닙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먼저 창조해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희생이 먼저 있어야 아내가 있고 예수님의 죽으신 사랑으로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을 강요하기 전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여 언제든지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가정의 모습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 죄는 이 두 사람의 관계를 깨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죄였습니다. 타락 이후에 이들에게 죽음이 선언되었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는 말로 나올 수 없는 시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조치들에서도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타락 후에도 회복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아니, 반드시 회복시켜 주실 작정을 이미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뜻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까지 취해져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을 때까지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얼핏 보면 저주 같아 보이는 이 말씀들인데 결국 하나님이 이 가정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길들이 계시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속아서 죄에 빠진 여자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으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4절에서는 창세기 3장 14절에서는 뱀에게 저주를 받아라는 말이 있는데 여자에게는 그 저주를 받아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고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저주와는 다른 것입니다. 고통은 저주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여자에게 저주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여자에게 잉태를 허락하셨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입니다. 고통이 있지만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신 뜻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 작정하신 그대로 진행될 것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접어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임신의 축복을 이어서 주신다는 것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실 아들을 주시는 구속의 계획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요 복음인 것입니다. 그에게서 태어날 아들 중에 후손 중에 모든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고 기르는 데 있어서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주로서의 고통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약속한 디모데전서 2장 15절 말씀이죠.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을 취할 수 있게 만드는 고통인 것입니다. 곧 거룩함을 위한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란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하나님이 남자에게 그리고 여자에게 각각의 역할에 맞는 고통을 주셨습니다. 특히 여자는 아이를 해산하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길러내면서도 셀 수 없는 날들을 그저 내어주는 섬김으로 수고를 해야 했던 것입니다. 수고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더 수고하면 더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섬김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순종에는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이 의미 없는 고통, 그를 피폐하게 만드는 고통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예수를 닮아가게 만드는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섬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것이라 했습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어줄 때 고통이 따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꼭 닮은 모습이 되는 그런 고통인 것입니다. 바울도 자신이 예수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으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바울의 사명은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일을 할 때 해산의 수고와 해산의 고통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구원을 받은 예수의 사람인 것이 가장 확실하게 증명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과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잉태하고 기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와 같은 바울의 말을 아주 잘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바로 유대인인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에게서 내려온 전수받은 믿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바울도 디모데의 신앙의 뿌리가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와 할머니, 즉 모계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로이스와 유니게는 처음에는 유대교인이었지만 어느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여인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대로 그 아들 디모데에게 전수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을 배울 때 어머니에게서 말을 배웁니다. 그래서 모국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전수도 말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신앙이 전달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돌아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은 바로 그를 낳고 기른 어머니입니다. 교회에서 감독들과 장로들에 의해서 귀한 말씀을 받으면 이 말씀을 아이들에게 전해주는 것은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밥을 해 먹이면서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아이들에게 말씀과 함께 양식을 먹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와 섬김을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게 되고 어머니가 성경을 읽을 때에 아이들이 옆에서 그 성경을 따라 읽고 어머니가 들려주시는 성경 말씀으로 다윗 이야기도 배우고 노아 이야기도 배우고 아브람 이야기도 배워서 결국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고 가정의 질서를 깨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를 깨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의 역할을 깨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출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안에서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기신다는 은혜의 언약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으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미 성취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고 믿음의 가정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말로 다할 수 없는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여인들의 해산의 수고와 가정에서의 신앙 양육입니다. 이제 믿음의 여인들은 주님의 돕는 배필이 되어서 믿음의 자녀들을 낳아 신앙을 전수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합니다. 특히 신앙의 어머니들이 우리 아이들을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아이들을 취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지금까지 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서 위대한 종교개혁자들과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었던 동시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을 품에 안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었던 어머니들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교회는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일에는 많은 순간 고통이 따릅니다. 여전히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나 자신이 참으로 연약하다 느끼는 순간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신 참 사랑을 기억하면서 사탄의 머리를 밟아 승리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으로 가정을 세워 나아가며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길러내고 교회를 잘 섬기는 모든 어머니들이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하시고 복음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또 자녀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주는 섬김으로써 아이들을 양육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일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며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큰 일인 줄 믿사오니 성령으로 모든 가정을 붙잡아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결손이 있습니다. 각 역할의 빈자리를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물질적으로도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건강의 복도 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살기 위해서 온전한 정신과 양심의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작정하신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